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명절을 당하면 그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줬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듣는 청중들 가운데는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다루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진리의 그 빛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총독 앞에 거짓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총독 앞에 고소한 제목은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는 그 제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 증거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을 미혹하신 분이 아니라 길 잃은 양떼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선한 목자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밀란을 조장하고 또 로마를 거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칭 그리스도가 아니신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으로 로마의 총독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거짓 증거와 중상 모략은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입니다. 그는 성경에 의하면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곳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자신의 수하들을 끊임없이 선동하여서 주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내내 주님을 비방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그렇게 비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거짓된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 고소로 총독에게 나아가서 그를 거짓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분명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무법한, 불법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거짓 증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 증거할 때라도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들이 더 큰 벌을 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으로 원수들에게조차도 증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략하고 증거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동조자가 되는 것이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이고 진실되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거짓된 그러한 중상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모략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거짓된 고소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크게 놀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흠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삶을 사셨던 그분이 지금 로마의 그 총독 앞에 거짓으로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고소하였고 또 이제 재판에 책임을 맡은 그 재판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로 의로우신 분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하여서 자신의 법정에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강계로 인한 이 불의한 사건에 자기 자신이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에게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헤롯 또한 많은 사람들을 재판한 그러한 경력을 가진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그가 단번에 그리스도에게서 죄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한 가지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친히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헤롯의 이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실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않으시자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군병들과 함께 조롱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본문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였는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할 정도로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이었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던 그 세례 요한을 옥에 투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도록 명령을 내린 바로 그 사람이죠. 이런 본문에 보면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모든 세대마다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호기심으로 그리스도의 기적만을 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부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위 유명한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권세와 부귀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평생 죄의 정욕에 휩싸여서 살아가다가 양심의 고통 속에서 죽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헤롯과 빌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의기투합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일들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오늘날 미국의 선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죠. 많은 의견들이 있고 하나로 모아지지 못합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쉽게 의기투합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일에 있어서는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쉽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여 판결을 내리는 일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맡겨집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약 10년간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유대 지역의 제5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인상과는 달리 역사가들 요세푸스나 필로의 그 글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매우 탐욕스러웠고 포악하였으며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빌라도는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었고 그의 휘하 아래 로마의 군대가 있었는데 약 120명의 기병대와 2,500명에서 3,000명가량의 보병을 보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총독은 막대한 그러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성전에 헌금한 그 돈을 통제하는 일도 그의 권한이었고 심지어는 산헤드린 공회의 주요 재판 결과까지도 번복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러한 권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용하는 그 집행권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있었기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총독 앞에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워야 할 그 재판의 자리에서 무죄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또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자를 석방하는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본문은 빌라도가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셨고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너무 한 사람의 죄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명시되고 있는 것은 그가 유대의 그 총독으로서 공적인 그런 재판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그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유대의 총독으로서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를 불의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죄인들은 적절한 형벌을 받도록 판결을 내려야 하는 그 중요한 공적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그는 의로운 재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도 보면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의로운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불의한 자들과 타협해서라도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인 부귀와 명예를 유지해야 하겠다는 그러한 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두 마음이 심하게 그렇게 충돌하였고 결국에는 불의한 자들과 타협할지라도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겼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시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한 폭도들에게 내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빌라도에 대해서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이 어리석음이 저의 삶 가운데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들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결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들을 이 타인들이 미칩니까? 특별히 이 군중이라고 하는 다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많은 친구들 때문에 청소년 시절에는 친구들의 그런 압력이 굉장히 크죠. 친구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것을 거스리는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죠. 청소년 시절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길이 악한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만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의 무언의 압력에 굴복해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비웃고 조롱하는 세대가 아닙니까? 그들의 압력 때문에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비난할 자격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앞에 두면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수치스러운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많은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를 할지라도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그 결정을 할 때 한 번의 어리석은 그 결정은 영원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기록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라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빌라도의 어리석은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으로 놀라게 되는 것은 한 무죄한 사람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가 언도되고 그에게 형이 집행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세상의 어떤 한쪽 귀퉁이에서 비밀리에서 어떤 지하실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 공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억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죄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화에 보면 동화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옛날 옛적에 어떤 왕자님이 살았는데라고 기록하고 있죠. 옛날 옛적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대의 제 다섯 번째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그의 공적인 재판을 통하여서 또한 분봉왕 그 헤롯의 공적이며 역사적인 그 재판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그리스도의 무죄성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 번을 통해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기록되게 하시고 또한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그 일이 되어졌다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쓴 서신이 있는데 그 서신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죄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처형되시는 그 일을 막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다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27절부터 이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런 저항도 없으시고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을 인하여서 가슴을 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입을 여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그 진리는 나는 지금 죄가 있어서 십자가형에 달려서 사형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이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분명하게 기억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잘못 해석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직접 해석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히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해석하는 베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이었지만 그 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무죄성이 역사적이고 공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도록 일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을 허용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깊이는, 그 고난의 그 강도는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지 않는 자들이 결국 당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이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한 날이 이르게 될 텐데 수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한 날이 이를 텐데 그 날에는 이 축복과 저주가 뒤바뀌게 될 것이라. 그래서 아이를 전혀 낳지 못하는 여인이 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예언의 말씀은 50년이 되지 못해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제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식량이 다 떨어져서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참혹한 가운데서 죽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굶어 죽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죠. 여러분, 그때에 그 재난이 가장 혹독했을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죠. 자신의 자녀들이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바라만 보아야 했던 여인들, 그 어머니들의 고통은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날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복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되 그저 말씀으로 너희를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의 그 저주를 다 받도록 하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 것인가. 자기의 아들을 사지로 보내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여기 아버지들이 계신데 자기의 아들을 사지로 보낼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그 죽음의 자리로 가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무한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한히 사랑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버려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자비와 이 무한하신 긍휼과 또 이 사랑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시라도 거룩과 공의를 떠나서 죄가 제거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시는 분, 이 방식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말하되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을 조금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거룩과 공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30절에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얼굴이 또 어린 양의 그 진노의 얼굴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앞에 서는 자들이 산과 바위를 향하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내가 그 아래에 깔리는 것이 낫고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서 내 몸이 짓이겨지는 것이 더 낫겠다.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진노하시는 어린 양의 얼굴을 대면하기보다는 나의 몸이 산산조각이 나고 가루가 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날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친히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양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송한 것처럼 주는 나의 목자시라.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를 받는 양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말되고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씻겨질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흠이 없으신 분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사랑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흠 없는, 점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이 그 죄가 도말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길이 열려지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여러분 평생에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맛볼 수 없음을 깨달아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의 남은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